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김현경입니다. 저는 413구역 섬기고 있고요. 네. 우리 큰언니예요. 제가 이 방송국에 한 29년째 있는데, 그렇다고 저를 사회를 시키셨어요. 이거 사회학과 나왔다고 사회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한 25년 동안 북한 일만 했는데,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재미를 담당하실, 깊은 통찰 속에서 이 재미까지 함께 담당하실 이재철 님의 맹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벌써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목사님.
아니, 오늘 이 제목이 목사님 궁금해요인데 아무도 궁금 안 해하시는 거야.
여기 이만큼 궁금합니다. 질문지 미리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회자가 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신년 목사님께서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딱 평균이래요. 신앙의 경력으로도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나이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와서 보니까 모든 게 평균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한 20년을 떠나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새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식이 용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여쭤봐라. 그래서 대표 선수로 저를, 평균 이하인 저를 지금
아주
불러주셨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무식합니다.
큰일 났네요. 어쨌든 다양한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범 대답 답안을 이야기해 줄수 있지만, 이게 삶 속에서 내 문제로 부딪힐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목사님께 좀 여쭈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저는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이미 질문지를 다 받았고, 그 질문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왠지 목사님은 막 기도하시면은 더위도 물러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덥죠. 아주 더위와 싸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셨어요?
더위와 싸우는 최고의 비법은 더 일에 몰두하는 거죠.
네, 기대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설마 그 집에서도 이렇게 막 셔츠 딱 정갈하게 입고 똑바로 앉으셔가지고 더위와 싸우셨나요?
그제 차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좀 함께 나오셨으면 좀더 솔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또 목사님도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제 집에는 딸이 없고 아들 네 명이
아,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하십시오. 사실 저희가 참 많이 걱정도 했고 그랬던 게 목사님 건강이에요. 이 여름에 그 투병 생활하시고 하면서 건강이 혹시 많이 상하시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저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기쁘게 다하려고 노력하고
괜찮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작년에 끝났고 2년 동안 계속하던 호르몬 치료는 지난 6월 초에 마지막 주사를 맞았는데, 그 마지막 주사, 호르몬 주사는 한번 맞으면 3개월 유효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9월 초가 되면 이제 제 몸에서 암과 관련된 약은 다 빠져나가는데, 12월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 사실 목사님의 암 투병이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는데 저희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인생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으셨고 그 전과 후의 신앙이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뭐든지 잃어본 사람만 이런 것의 가치를 알거든요. 우리한테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10개의 고마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손가락 한두 개가 없는 분입니다. 팔의 고마움을 지금 절감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면 팔 하나가 없거나 지금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이죠. 잃어본 사람만 중요함을 압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알고 남아있는 건강을 허비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병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금 병환 중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가족을 둔 교우님께서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아픔, 이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혹은 기도에 응답이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응답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게 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암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암 환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하시나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제 환경에 맞게 주님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고 그 응답의 결과로 여전히 제게 주어진 일을 제 한계 속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제목이 주님의 치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병이 들어서 병이 낫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내가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병 때문에 일평생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그게 더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한테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사모님께 몰래 여쭤보려고 그러더니 옆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걸 여쭤봤냐면은 편찮으실 때 정말 나 죽겠다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셨냐고. 안 하셨대요. 놀랍도록 잘 참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간병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들은 잘 참는데요, 비교적.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그런지 아프면은 아유 이게 내가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병이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시는데 그 용감한 남성분일수록 고통을 참 못 참으시고 그렇게 신경질을 낸대요. 말도 안 들으신대요. 간병인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혹시 사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혹시 신경질 내거나 혹시 짜증내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답을 이렇게 해왔어요. 아픈 건 놀랍도록 잘 참으셨지만 호르몬 치료 때문에 업다운이 심하면서 예민해지셨다.
그 호르몬 치료가 이제 전립선은 남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성암이죠. 또 유방암, 이 자궁암은 여자만 있는 거, 여성암이죠. 그러니까 여성암에 걸린 여자에게 호르몬 치료, 남성암에 걸린 남자에게 호르몬 치료는 반대의 호르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일종의 남성 호르몬을 넣어서 여성 호르몬을 중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2년 동안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50이 이렇게 전후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별별 증세가 다 나타나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2년 전부터 맞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50대 이렇게 호르몬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갑자기 속에서 막 불열이 일어나잖아요. 얼굴도 벌개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막 이상정세를 일으키면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벌개지거든요. 그러면 교우님들은 저보고 혈색 좋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 남자한테 여성 호르몬을 집어넣으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금속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처음에 금속 젓가락을 썼는데 이 젓가락이 째까닥 하면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그게 한 6개월 지나면서 이제 제 몸의 일부가 되니까 적응을 했죠. 이제는 호르몬 주사는 안 맞으니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그 설명서에 보면 유방도 나오는 남자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유방은 안 나왔는데 다리 털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 안에서 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또 설명서에 의하면 끊으면 또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고난이 의미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석처럼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통의 남성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귀한 체험을 하심으로써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번 주일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일, 주부들의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감정으로, 호르몬으로 동감하신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다 존중, 존경합니다.
자, 이쯤 하면 한번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만만해서 들볶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들볶지 않으셨어요. 왜 안 그랬어? 그런데 예의 바르게 들볶으셨대요.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젓가락 좀 바꿔주세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왕종근 집사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그때 왕종근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목사님, 저희가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2005년 7월 17일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 창립 10년을 맞은 지금 20장 1절 나갔습니다. 올해 총 신년 예배 포함해서 20회 설교하셨는데 19장 딱 끝내시고 1월 첫 설교가 19장 1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에 20장 1절을 예. 나가게 됐어요. 사도행전 28장 언제 끝날까요?
예.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만큼 길었던 거죠. 그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지만 주일 설교를 순서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그렇게 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도 주일날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구절을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삼고 매주일마다 성경 전체의 전체의 그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설교하게 된 계기는 수요일도 제가 설교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창세기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처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창세기. 그래서 수요일날은 거의 한 장씩 많은 양은 수요일날 처리하고 주일날은 순서 설교로 안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 건강이 더 좋을 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도 제가 하고 구역 성경 공부 교환도 제가 만들고 그러니까 교인으로 모든 집회, 모든 예배에만 참석하면 성경을 계속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일 순서 설교를 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설교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우님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제 속에 깊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는 한 목사가 한 교회를 평생을 목회를 하고 퇴임을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 절씩을 보면서 그걸 렌즈로 삼아서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맥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주일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설교하게 되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편식하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퇴임할 때까지는 28장이 끝날 겁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사도행전 한 절을 하면서도 에스더에서 룻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불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아주 깨알 같은 점 아니면은 그 띄어쓰기 하나 아니면 뭐 그가 됐든 뭐가 됐든 단어 하나에서 정말 태산 같은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그 저희가 이제 외눈박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눈은 두 개가 아니라 눈이 몇 개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해석의 깊이를 더하시는 탁월한 능력 그런 은사는 타고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노력으로 성취하신 겁니까?
첫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누구든지 실은 그와 같이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그때는 물론 뭐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지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제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책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라고 하신 분이 쓰신 예수의 생애라는 책인데 거기에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뭐냐 하면 엔도 슈사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표현하지 못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2박 3일 오늘 이번 수련회를 하셨죠. 댁에 가셔서 일기를 쓰신다고 하십시다. 어제 밤 어제 10시에 양화진을 출발해서 버스 타고 오신 것부터 내일 끝나고 버스 타고 양화진에서 흩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아무리 언어로 잘 표현하셔도 언어로는 퍼펙트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을 일기는 쓰고 덮어버립니다. 일기를 쓰고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쓴 일기를 읽어보면 일기를 보면 그 문장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일기를 쓰고 읽어보면 드러난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하루 종일의 일과가 영상으로 거기 배어 있잖아요. 그 영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글을 쓰고 자기 글을 읽는 훈련만 하면 글을 통해서 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영상을 저절로 보게 되어 있다. 제가 출판을 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돌아가신 이청준 씨하고 친해서 이청준 씨하고 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여행을 했던 그 여행의 경험이 몇 달 있으면 소설로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듯 선악동 나그네 뭐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청준 씨하고 일주일씩 2박 3일씩 열흘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청준 씨의 소설을 턱 보면 그 단어와 단어 행간 사이에 들어있는 그가 표현하지 못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서점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쓴 신학책들 가운데에 성경과 상상력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한다? 이거는 끝도 없이 상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상상력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영어로 imagination입니다. imagination은 상상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학자들이 쓸 때의 imagination은 상상력이 아니라 영상력입니다. 글을 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글은 그 행간 속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성경을 보면 그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전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삼형자반에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서 계시는데 제자들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십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알아봤죠. 자기네들을 위해서 아침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얘들아 이거 먹어라. 아무도 미안해서 못 먹죠. 자기네들은 밤새도록 잊었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보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얘들아 이거 먹어라.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먹으려고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여주셔요. 그들이 빵을 찢어서 씹을 때 그 고요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네들 입속에서 우두둑 우두둑 빵이 씹히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적막한 거예요. 그 새벽에. 그때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거라.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네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의아해하며 그 베드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네이션, 여러분이 평소에 글을 쓰시면서 행간 속에서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성경을 보면 그냥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작가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면 성령이 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역공부 구역장으로서 조장으로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구역장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정말 그 평소에 우리가 성경만 보고 신학적인 서적만 보지 않고 좀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독서의 도움도 지대하지만 실은 독서 못지않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신학자들의 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삶의 간증의 이야기가 더 어필합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따라가고자 하면서 그 삶의 정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고자 하면 보이는 것이죠. 네.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과연 깊이 해석할 수 있을까,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상상하지 않고 이것을 영상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떠올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그 상황을 영상으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잘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룻과 그 에스더 이야기하면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에스더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신다 우리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지만 이게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목사가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 이야기 나옵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여자들만큼 어필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밥하고 빨래하면서 남모르는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 행간을 읽으려고 하면 어느 신학자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은 여성으로서 더 깊은 걸 느끼고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어머님의 독실한 신앙생활 아래 성장하셨으면서도 긴 방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모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목사님과 만나주셨는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 순간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건 롱 스토리죠. 그건 뭐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질문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시간 나실 때 인터넷에서 이재철 목사 회심기 이재철 목사 회심기 이렇게 치시면 그냥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누가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랬죠. 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그 질문 중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뜨거운 경험, 예. 아주 극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예. 인격적 만남이란 과연 뭘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이 대답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시내를 걸어가면서 몇 사람 아는 사람 만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행인이 지나가도 그분들 다 첼렘, 서로 첼렘 환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령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장 가운데에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정말 서로 깊이 마음을 교류하게 된 어떤 형제, 자매를 딱 길에서 만났다 하십시다. 아이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장로 권사님 하고 악수하고 안부 묻죠?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그겁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와서 한번 주님 내 주인이시다고 고백하고 나가면서 주님 뒷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것, 비인격적인 관계죠.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어디에서든지 이곳에 있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나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질문이 아주 짧습니다. 거듭나고 싶어요. 이 거듭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건지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시는 질문인지 아니면은 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주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거듭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신자반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쉽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은 이틀 전, 두 달 전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 얼마나 아득한 옛날이냐 하면 2000년 전은 박혁거세가 알까고 나올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까고 나왔다면 다 웃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안 웃어요. 왜 박혁거세 알까고 나온 건 안 믿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 한 분인데 그거 안 믿어요. 우리하고 전혀 피도 안 섞여 있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거, 그분을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차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정한다면 답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 오래전부터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입니다.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돈오 순식간에 깨닫고 돈수 수행도 순식간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깨닫고 한번 수행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평생 부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오 점수는 깨달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점수 수행은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유명하신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은 도노 돈수입니다. 순식간에 깨닫고 수행도 순식간에 완성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죠. 몇 년 동안 면벽 수행, 벽만 보고 앉아 계시는 수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 주위에 철망을 치고 눕지 않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졸고 하면 철망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근 10년 세월 동안을 면벽, 철조망, 결코 도노 돈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불교계에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은 있어 왔지만 그 해답은 거의 메조리티는 도노 점수다. 깨달음은 순식간에 있지만 그 깨달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점수,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 가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거의 이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엑소도스 시키는 거 이거 도노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한 사람으로서 되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점수입니다.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든지 습관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반복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몇월 며칠 날 타치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백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주님을 쫓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 죄와 사망의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한 의무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한번 성령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다 해주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 해도 돼. 그저 주님의 은혜 성령님만 간구하면 그분이 다 해주셔. 이거는 세신자반 삼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과하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반드시 우리 의지가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에 나올 자격이나 있는 거냐. 남들 예. 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참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절망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아유, 내가 왜 이 상황을 못 참고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절망합니까? 예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이 아니라면 절망할 필요 없죠. 아유, 내가 오늘 분 잘 풀었다. 내가 그 배기 싫었는데 근데 오늘 한바탕 해주고 왔지 속 시원하다.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속 시원하게 잠잘 것을 밤새도록 내가 절망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절망하거든요. 그 마음이 예수를 향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가 위로하십니다. 얘야, 내 네 마음 알았어.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실망하지 마, 일어나, 또 가자,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절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새신자분한테 제가 나팔꽃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팔꽃이 줄을 타고 계속 위를 올라가는데 그 나팔꽃이 줄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팔꽃 제일 위에 그 머리가 몽우리가 있어서 무게가 있거든요. 이게 밑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꽃머리의 무게 때문에 나팔꽃 줄기는 반드시 땅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꽃이 밑줄을 한번 감고 나면 이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 줄을 잡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팔꽃 머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탁 잡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처음에는 내가 참 거룩한 성화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탁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하고 관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갈등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서 술, 담배 할 수 있을까?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갈등 때문에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꽃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절망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속 올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절망과 비관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금방 소망이 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이, 그래서 제가 이 이어령 선생님 담화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스님도 많고, 조류한 스님도 많고, 불교에도 상당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많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기독교 교인이 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나 안에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타자,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진창에서 끌어내어주고 매일매일 내 손목을 잡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압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절대로 건너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진창에서 건져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진창의 모든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기 절망과 갈등 속에서 저를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모든 의를 이루어서 내가 성화를 완성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절망이죠.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 있을 때 내 중심이 돌아 있으면 안 되죠. 내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 그분이 아시고 내 속에서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면서 이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요. 또 이것도 짧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 드릴 때 잡념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다가 꿈까지 꿨어요.
아, 예. 예. 왜 그 또 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꿈꾸면 또 좋다 그러잖아요.
잤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기도할 때 잡념이 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반 공부할 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만은 기도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마태복음 8장에 한센병 환자처럼 자기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일 뿐 결코 목표 지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표 지점이 될 때 기독교는 기복주의로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백부장.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 아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랴. 내가 내게 필요한 것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시는데 내게 지금 안 주시는 건 내게 필요 없는 거고 내게 필요하다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주실 텐데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할 때 열병에 빠진 베드로 장모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진전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서 잡념을 없앨 수 있는가? 간단한 방법은 기도가 말씀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주님께 여쭙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잡념이 생길 수 없죠. 뚜렷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잡념이 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장서부터 몇 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자기 품에 안고 마리아에게 여러 말을 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방받는 표적, 좀 참 개념이 모호하죠. 그런데 그게 헬라 말로 세메이온 안틸레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번역하면 모순의 표적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클리어해요. 이 아이는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는데 종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높아져야 하는데 가장 비천하게 삽니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모순인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술린 거죠. 예수님이 술린데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서 전부 뒤집어진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순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모순 속에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려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분처럼 살아야 돼. 지금 시므온이 그걸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세상 사람들 모순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순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것 참 많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받으신 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순서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비추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정화시켜주고 성화시켜주는 것이죠.
예, 지금 다음 질문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떤 내용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었을 것 예.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도 아침에 정말 급하게 막 밥 차리고 출근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나가는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처럼 게으르고 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짬짬이라도 기도하는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20대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 때였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대에 청년이었거나 대학생들이었던 교우님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크게 히트했던 영화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쫓겨나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그 정말 삶이 고달프죠. 그런데 그 대사는 다 기억 안 나지만 이런 겁니다. 또 이제 나가서 또 혹사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입을 하고 Oh Lord, good morning.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분에게 문안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나 현대인의 삶은 복잡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급히 출근한다. 그래서 내가 단 5분도 내가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다.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데 그분은 어디나 계신데 내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쫓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형을 그 기도를 정자세를 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수련회 할 때 우리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야 그 시간을 낼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하루 종일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아, 저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침에 이도 안 닦고 냄새 나는데 이거 기도해도 되나 그랬는데 누워서 기도해도 아, 된다는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저는 그 고신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이 가장 그 엄격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뿔테 안경을 쓰셨는데 꼭 기도하실 때는 안경을 벗으셔요. 참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왜 기도하실 때 안경 벗으세요? 그랬더니 무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경 쓰고 하느냐고. 참 그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아닌 거죠, 실은. 네.
자, 이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 성도님입니다. 이분 쓰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속이 뒤집힌다. 아, 저 정말 속이 뒤집히거든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학이 되면은 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게 방학이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뭐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소리는 안 하지만 이게 아이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핸드폰, 게임.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속이 상한데 이분은 지금 핸드폰 게임 얘기만 하셨는데요. 그 애들 머리 노랗게 물들이죠. 귀에 뭐 끼고서 뭐 부모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귀에 또 구멍 몇 개씩도 뚫고 다니잖아요. 다섯 개, 여섯 개씩 뚫고 다니고 뭐 옷은 입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다닐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녀를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불끈불끈 치솟아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 다음에 저 내년 수련회 때 제 철을 불러다가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하고는 어릴 때부터 대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대화를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신 이 주부님 입장에서 속이 뒤집히고 아이가 말 안 듣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이와 대화의 채널이 지금 끊어져 있는 거죠. 그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믿는 것이고 내 자식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부들 어릴 때에 다 고무뛰기 하지 않았습니까? 또 부산에서는 신마차기라 그러는데 신마가 일본말인데 서울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속차기. 여러분들도 그때 어머니들이 속상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착한 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게임하는 아이도 나중에 크면 자기 자식한테 자기 착한 자식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아이들이 몰입하는 건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여자는 고무뛰기, 심마차, 저 비석차기라고 하면 남자들은 딱지치기에 구슬치기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뭐 로봇도 태권브이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게임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같은 게임을 하는데에도 좀 더 건전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게임을 해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공통적인 언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금방 문 열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하고 한번 게임 한번 해줬다는 것 자체로 엄마가 이런 분이었구나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게임에 몰입했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흥재벌 넥센, NC 이거 전부 다 게임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게임 업체에 게임 업체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게임 만들도록 해준다. 화투 만들던 일본의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슈퍼마리오 얼마나 건전합니까? 죽입니까? 총을 쏩니까? 그런데도 세계 사람들 사로잡았거든요. 그 닌텐도가 남흉내내다가 위기를 맞아서 새로 지금 이번에 부임한 그 저 CEO가 옛날 슈퍼마리오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다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이 게임에 몰입한다면 그 아이가 나가서 게임 업계에 가서 슈퍼마리아를 능가하는 총 쏘고 사람 죽이지 않고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과 대화의 채널이 생겨야 하는데 그 대화의 채널은 자식이 만들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의 언어를 배워서 부모가 그 채널을 만들 때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해라라는 답이 나오실 줄 알고요. 네. 참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예. 자식을 믿고 사람을
예, 그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믿어야 합니다.
예. 예. 그 말씀.
예, 그리고 여하튼 그 자식이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동참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전한 문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뒷부분에 있었던 질문인데 이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음악이나 대중문화, 기독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데 가요, 팝, 재즈, 랩, 힙합 정말 얼마나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과연 이런 음악들을 즐겨도 되는 건지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중문화라든지 이건 기호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음악을 어떤 기호에 따라서 내가 이 음악을 좀 듣는다. 그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문제는 항상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자기네들 또래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몇 번 들어본다. 그건 들어봐야죠. 또 자기네들 세상이 있고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상 음악이고 힙합이니까 듣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듣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에 저희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제가 TV를 안 봤기 때문에 애들도 TV에 노예가 되게 할 필요 없다. 평생 TV에 사로잡혀서 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TV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 처하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TV가 없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평생 TV를 이기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부모 모르게 친구 집 가서 나쁜 비디오 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TV를 사서 예전에 TV 외에 그 비디오 집어넣는 거 같이 이 복합 기능이 있는 TV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서 아이들 4명, 저 여섯 식구 아닙니까? 목요일인지 어디 하룻밤 저녁을 정해서 그 시간은 가족 극장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무조건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6명이 돌아가면서 같이 비디오 가게 가서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자기 보고 싶은 비디오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식구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꼬맹이가 고르는 날은 뭐 로봇 태권부 이런 거 하면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고를 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거 골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커서도 영화 보고 비디오를 다 보더라도 이런 건전하고 정말 좋은 영화들이 있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주님의 교회 그 후반부쯤에 그 우리나라에 노래방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서로 자기 좋아하는 노래 돌아가면서 하고 건전하게 노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부모들이 앞장서서 자식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경험하게 해야 자식들이 기호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 극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청년부 때 무슨 팝송을 거꾸로 돌리면은 사탄의 메시지가 나온다. 뭐 그다음에 그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를 어떻게 해서 거꾸로 돌리면 뭐 피가 모자라 뭐 이러고 나온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이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너무 외설적인 그런 가요들이 너무 많고 춤도 보면 도대체 이거를 아이들이 그 춤을 또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좀 한번.
예, 그러니까 건전한 것을 접하게끔 해주면 그런 것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서태진이 이런 그 이 락의 레코드판을 거꾸로 돌리면 사탄이라는 소리 나오기 때문에 다 사탄 음악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 지금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 테이블을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이 거꾸로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닌데 말이 아닌 걸 거꾸로 돌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말로 사용하는 나쁜 말 하나 나왔다고 이거 사탄이다.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레코드를 거꾸로 듣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청년들이 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어떤 테이프든지 목사 설교도 돌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입 딱 닫고 내가 그때 많은 청년들에게 잘못 강의했다. 한 번쯤은 사과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무책임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참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처럼 살다가 욕을 먹는 거면은 감당해야겠지만 저희 평신도의 삶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삶들 속에서도 그 신앙적인 요소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 세상의 병든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더불어서 그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걸 놓고서 분열의 영이다. 혹은 뭐 교회나 목회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얼핏 들어서 하여튼 질문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점이 뭐냐, 오늘날. 사명자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그 복음서를 바탕으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발전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선복음 후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톨릭도 그랬고 뭐 미국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미국의 감리회, 미국 조단들 한국 현재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선교회 후 복음인 겁니다. 조단을 위해서, 종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교회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그 특정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교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교단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혁하는 방향은 뭔가? 이 순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선복음, 후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순서가 바르게 정립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명이다. 목회자와 모든 교우님들이 말씀의 본을 보이는 이 소명에 충실하자면 우리의 정신은 언젠가는 사방으로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것이 분열의 영인가? 사탄의 책량인가? 교회가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죠.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틴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고 종교개혁이 있겠습니까? 단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손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만큼 자기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은 무의미하죠. 교회를 비판하는 분은 같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비판하려면 그분은 대안으로서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이런 본을 보인다. 자기 자신을 정립할 때 그 비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세월호 참사, 국정원 댓글 해킹 사건, 아니면 재벌 문제 등 국가 권력이나 기득권을 지닌 거대 권력의 불의함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목사님께서는 개인적 불이익이나 손해는 기꺼이 감수하되 불의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거나 지켜봐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맞서야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불의는 맞서 싸워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외치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외칠 때에는 그 정의의 바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모든 단체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공의는 폭력이고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마약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을 전부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인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 그 바탕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외칠 때 구호가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단체들과 똑같은 구호,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단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를 외친다. 그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비판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될 때에는 반드시 내 삶이 먼저 정의를 실행하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인가요? 세월호 일주년 맞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작년에 방사선 치료받고 홍천 힐리언스라는 데 있을 때 그 공개 스파 바구니에 전부 다 옷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분관계하면서 서울 시내에 자동차들은 여전히 교통위반을 하고 택시들은 사거리에 여전히 정차하고 손님을 태웠다. 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택시 영업하시는 분, 그러면 서울 시민 거의 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이면 세월호 때문에 누군가 욕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여전히 교통위반 하거든요. 그게 쌓여서 세월호가 된 건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는 첫째 사랑, 두 번째 자기 정립, 이 선행 조건이 수반될 때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가 수반되지 않은 사랑은 마약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의 문제를 볼 때도 우리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런 의미이고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정의를 초월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수탈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사입니다. 민족 영웅입니다. 현해탄을 건너가면 일본의 건국 아버지를 죽인 폭도입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정의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정의로 쏘아 죽였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정의의 이름으로 한반도를 짓밟았습니다. 정의가 다르죠. 스페인과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나라가 갈립니다. 그런데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둘 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아니죠. 공의는 스페인에서도 하나님 정의, 프랑스에서도 하나님 정의, 일본에서도 하나님 정의, 한국에서도 하나님 정의, 이게 하나님 공의란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정의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수반되고 자기 정립이 수반될 때에만 세상의 정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공의, 어디서나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의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요즘 연명치료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역시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그런데 그 최근에 연명치료와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신 분께서 어머니께서 아무리 위급해도 목에 뭐 끼우지 마라 이러고 자식들한테 당부를 하신대요. 저라도 그런 당부를 할 것 같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인이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사전에 밝히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법적인 효력 문제나 어떤 현실적으로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모르겠고 또 자식 입장에서도 섣불리 그 우리 부모님께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보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고통만 수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되죠. 모든 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암 환자도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를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의학의 발달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엑소도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별세죠. 죽음이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누가 방해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을수록 마지막에 그것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에 대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을 몇 번 입원을 하셨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원하셔서 나 더 이상 병원 데리고 가지 마라. 나 집에서 너희들 옆에서 하나님 나라 갈란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위급해지셨을 때 형제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죠. 제 누님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한 분만 미국 계시고 그때 네 분, 그 다음에 자형들 다 오셔서 그 가운데에 한 분이라도 병원 가야 돼. 인공호흡기 꽂고 이거 1년이든 2년이든 가야 돼. 자식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 천국 못 가고 병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86세를 일기로 제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식들한테 나 연명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이 정말 결심하고 동의 안 하면 그래도 우리 부모인데 정말 그 자식에게 잘한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잘한 자식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고 엑소도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는 회생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분의 천국행을 돈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거는 피차에 서로 금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리 좀 사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예. 서로의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처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했고 자식들한테도 만약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절대로 아빠 의식이 없거나 할 때 연명하지 마라. 아빠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죠.
지금 사실은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갔는데 뭐 부부싸움은 하시나요? 부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그 진짜 재미있는 말씀은 그 내년에 사모님 모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열심으로 대답했는데 진짜 재밌는 건 이러시네.
그 뭐 굳이 뭐 말씀을 하시겠다면 하셔도 됩니다.
아, 뭐 하십시오.
그 추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의 기본 생각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 한사랑부도 있고 탈북자들도 있고 또 대부처에서 도움 요청이 오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은 그러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늘 감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단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위적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갈라져서 전쟁치고 있죠. 제가 스위스에 있던 1999년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독이 된 지 10주년이었습니다. 그 99년이 10주년, 이창호 목사님 맞죠? 예. 하여튼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인데, 그때 10주년 그 행사,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베를린 통독의 주역이었던 콜 수상, 뭐, 고르바초프, 또 부시, 그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뭐, 영국의 대처 수상, 베를린에 모이고, 뭐, 오래 전부터 특집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베를린 장벽을 동독 사람들이 망치로 부수는데 국경 수비대가 총을 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통일이 그냥, 완전히 사실로 토착과 고정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가 붕괴되는데 누가 그걸 똑바로 이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아는 것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다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방송이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위에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40년 이상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소련 고르바초프가 노! 소련 군대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포 한 방이라도 쏴보십시오.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백을 남겨두는 부분이 없으면 혹 인위적인 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더 무서운 후유증을 낳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일 사람들이 그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자체가 정부 대변인의 말실수로 인하여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을 100번 던져서 100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못해도 지금 베를린 시민이 지금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수비대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빵 해서만 빵빵빵빵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인은 국정수비대원들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군인들의 수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요. 그 우리 교회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어요. 그 숫자적으로 벌써 우리가 대형 교회에 들어갔는데 다른 대형 교회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투명하고 분권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적인 친밀감과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 20군데 예배당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을 짓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예배당을 가지지 않는다는 컨센서스는 이미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통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교우님들이 바이블 스터디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거다. 구역 모임이 말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삼각형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다.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든지 봉사부서에 나가시면 구역과는 또 다른 코이노니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런 수련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예배당을 갖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의 공간적인 협착함 속에서 우리가 이런 코이노니아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큰 예배당을 갖는 대책은 전혀 없고 예, 만약에 또 예배드리는 숫자가 또 많아진다면 또 어디에 또 예배실 하나 빌려서 또 스크린 걸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뻔한 데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정년 없이 계속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 안 되는지요?
그렇게 하면 롯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그 신회장님이 당신이 일군 기업을 당신 손으로 허무시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저보고 그 전철을 밟으라는 건데 못하지요.
역시 투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사역 기간 중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제가 만약에 모든 여건이 다 맞아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 임기는 4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주어진 일상은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저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저희 전임 교역자들이 명실공히 한국 교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프로 교역자들이 되게끔 바로 세우는데 제가 미력이 남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침묵의 수도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도 없이. 다시 한번 제대로 박수 한번 치죠. 그 침묵의 수도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도요.
침묵의 수도원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죠. 그것도 대부분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만나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커지 않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내공이 깊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말을 들어야 내가 얻을 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필요하고 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 뭐 뜻대로 이렇게 다 내가 하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은 침묵의 훈련을 해야 된다. 모든 고등 종교에 반드시 침묵이라는 게 있는데 개신교만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만 기도하자고 하면 항상 시끄럽죠. 우리 교회의 황병중 집사님이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그래미상 유일하게 두 번 탔던 음향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매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면 거기 가서 음향을 콜 받아서 녹음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송광사 거기에 가면 신라시대 때부터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황병준 집사님이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녹음하고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불 드리는 송광사 스님이 목탁 치면서 드리는 그 불경 외우는 한 분의 목소리를 강남 모교회 수천 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못 이기더라. 이해가 되시죠? 개신교 교인들은 아무리 음성을 크게 질러도 그 침묵이 수반되지 않는 그 소리는 다 소음입니다. 스님의 한 명의 그 독경 소리가 그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은 침묵이 수반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수도원을 짓자 해서 설계 다 끝나고 작년 7월 달에 관계 그 기관에 허가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이 방사선 치료 후유증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기공을 못했는데요. 이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가 예배실로 쓰는 제2별관이지 않습니까? 제2별관을 어떤 교우님이 구입을 해서 우리 교회가 반영구적으로 예배실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금 동원이 되지를 않아서 제3자가 개입해서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3층으로 쓰는 한 층을 나가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예배실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액으로 제2별관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수도원은 지금은 지을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건 뭐 또 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결정하신다고 믿고 침묵의 수도원이 꼭 한국교회에 필요하지만 은행 빚을 내어서 지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 후임자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목사님 이제 정년 퇴임 4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끝나면은 뭐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제 처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 분들 배우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시골 분들하고 섞여서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동네 주민으로 함께해서 섞여 살면서 제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삶 속에서 뭐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거듭났나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알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참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저희가 세상 속으로 가서 잘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공사 다망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신 김현경 집사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화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님들 마음속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이분들과 늘 함께 계시고 이분들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